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복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달 전에 룻기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또 이어지려면 조금 앞부분의 말씀을 좀 되돌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를 말씀하는 사사기와는 다른 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대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일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적들을 반복하여 보여주시는 일들도 있고 또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기적처럼 무찔러 이겨낸 일들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더해진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이지만 룻기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이나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반복하여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룻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 시대의 상황, 또 그 시대 속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만한 나약한 여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한 아주 보물 같은 단서들을 그 생애에 숨겨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조차 드러나지 않을 여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의 큰 줄기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면서 결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차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그의 생애에 담겨 있는데 그의 인생은 변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혹독스러운 그리고 궁핍한 현실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의 생애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루의 양식을 걱정해야 할, 하루가 무엇입니까?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고 자신의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붙잡힌 그 여인의 생애가 무엇이 대단한가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저자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애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일이나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온 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숨겨두신 섭리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대로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연이고 어쩌다 운 좋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고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마침 그렇게 어쩌다 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룻기 저자가 말씀을 풀어가는 내내 그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결론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룻기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가면서 얼마나 신기해하고 신비했을까, 얼마나 큰 감격에 놀라 그 충만한 기쁨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위협적인 위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을 향해 갈 때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것들이 있죠. 그 마지막에 아주 놀랍게 이루어질 일들의 환희, 그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그 은혜는 무엇으로 말할 수 없죠. 이 룻기 저자는 이 한 힘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들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작정하셔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부어지고 있는가, 정말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룻을 보고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였고요. 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 추석할 수 있도록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종들에게는 이 룻을 힘이 없다 하여서, 보기 싫다 하여서 쫓아내거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게 됩니다. 자기 종들이 기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보아스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이 룻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배불리 먹게도 하고, 또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종들에게 이 룻이 더 많은 이삭 나달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자기가 거두는 곡식 단에서 일부러 뽑아 땅에 버려두라는 그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거두어드린 이삭이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양의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로는 21kg에서 한 25kg 정도 예 이상 나달을 거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셔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룻이 이만큼의 이상 나달을 얻었다는 것은 보아스의 친절 덕분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힘없는 이 연약한 여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자신이 어떤 해야 될 일들로 사실은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여인을 돕는 일을 하나님 대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아스를 그렇게 통하여 일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것이 흘러흘러 룻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드러내는 이 선대함은 그 시대에 흔하게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지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룻을 보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아십니까? 예, 제가 한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선물같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갖기로 기도를 했었고요. 또 이제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살 난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그 엄마가 대답하죠. 아, 너는 당연히 내가 낳았지. 그러니까 이 딸이 동생을 가리키면서, 그럼 쟤는 누가 낳았어? 아, 동생도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 그러면 아빠는 누가 낳았어? 아빠는 할머니가 낳았지. 근데 왜 엄마가 키워?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모든 남자들은, 예, 엄마가 키우죠. 예. 제가 2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다가, 이제 엄마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키우면 어떻습니까? 잘 키우는 사람이 키워주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은혜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당회와 교회의 배려 속에 지난 한 달간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혼자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또 아무래도 신경 쓸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혼자 시간을 가져보면서 돌아보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라고 해서 아싸 하면서 혼자 갔습니다. 가기 전에 계획은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못한 것이 있나, 내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가, 잘 하고 있는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앞으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일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니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로 19년 사역을 했고 또 개척교회 5년 그리고 본교회로 부름받고 돌아와서 9년의 시간 그래서 3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경험들과 추억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일이 바쁘니까 막 복잡한 생각들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 복잡함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제 3자적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데 갑자기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래, 그래도 내가 대견하게 잘 해냈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오해를 하지? 이런 억울함이나 서운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각나고 저런 일도 생각나고 물론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뭐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계속 서운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금쪽이가 되자. 이게 삐뚤어질 테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한 제 모습에 내가 왜 이러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서 말씀을 꺼내어 읽고 또 하루 종일 걸어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나왔던 제가 평가했던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내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더 하는 일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예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는 다 사라지고 그저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었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앞에 했던 생각대로 하고 제가 돌아왔으면 성질만 부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바꿔주셔서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바라볼 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 평안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풀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에는 불편하고 싫은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웠었는데 그 일들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아픈 곳이 있고 연약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내가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해보고 또 사실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일들인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다시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깜빡 잊었는데 몰랐었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해 두시고 그 작정해 두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표현들 중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료된, 성취된 예언이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말이 안 맞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변하게 드러나도록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 하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목적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자리에 있지 않아 혹은 평안의 자리에 있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직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선 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점같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일들은 점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는 말할 수 없는 실패와 탄식과 절박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좋을 때는 평안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아프고 어려운 이 일들은 평안이 없는 때인가? 우리의 삶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채워져 있는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힘없는 여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생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생애에 먹을 양식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베레스의 족보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쭉 이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룻만의 생애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룻의 생애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삶이고 생애이고 룻을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완성시켜 가지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지만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이 여기에서만 그쳐지지 않고 너희가 그 땅에서 70년이 끝나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아온다, 돌아왔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에게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에 가서 무슨 낙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눈물과 한숨밖에는 없는 자리에 섰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70년 후 하나님이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날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야 합니다. 견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로 해방의 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논에 나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내일 수확할 거야 라고 할 때 수확할 수 있습니까? 수확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도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 논에 물을 대어 물도 잘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며 그 씨앗들, 자라나는 것들을 다 돌봐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되어 그 곡식 단을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생애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애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만이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그 마음에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모자라지 않게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애를 다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 내가 지금 여기에 지쳐 쓰러졌지만 만나와 생수에서 나오는 반석의 생수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버려두시기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면 그래 너 혼자 해봐. 그리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했을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힘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죠. 그러나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이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걸을 때 걷네? 그럼 너 혼자 알아서 놀아. 이렇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손을 옆에다 갖다 대고 아이를 보호하죠. 하나님이 그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제 견디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실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는 이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을 내 삶으로 증언하고 살아내는 멋진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상처와 슬픔과 한숨과 고통, 시련과 환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운 손길을 찾게 하셔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영광의 찬송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 주께 모든 것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볼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 앞에 승리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도우시는 손길에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